얼마 전 대단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10명에서 1만 명으로 성장시킨 메가처치 목사 사임이 주는 교훈이라는 기사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등 미국 기독교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토니 에반스 목사는 수년 전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며 자신이 텍사스주 댈러스에 설립한 오크클리프 바이블 펠로우십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지난 6월 9일 발표했습니다. 에반스 목사는 성명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헌신하지 못했기에 목회 의무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대한 이 자세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정의로운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경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왔다면 이제 성경적인 회개와 회복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토니 에반스 목사의 좋은 삶의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가난한 대학생 출신의 라스콜니코프는 소문난 전당포 노파 알료나와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잔인하게 도끼로 살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가 왜 그런 범죄를 감행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또 죄에 대한 의식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과정들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였습니다.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이 있고요. 비범인,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범인은 종의 존속을 위해서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된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비범인은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비범인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범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실험한 방법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파를 죽인 후에 자신의 모순된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서 그 역시 비범인이 아니라 범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회피와 자기 합리화를 거듭하며 실제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의 이론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 또 판단 착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매한 살인자 라스콜니코프는 그러나 성스러운 매춘부 소냐를 만나면서 고해 성사에 가까운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전에 없던 삶, 지금까지 이론적인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실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소냐는 전해줍니다. 물론 소설의 마지막 장까지 그는 성경을 펼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았으며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이 결론이 모호하게 열린 결말로 끝을 나면서 이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지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토니 에반스 목사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기 합리화에 시키며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이런 차갑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는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감정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대성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고대와 중세와 근대이죠. 그런데 이 근대 시기를 학자들에 따라서 1870년에서부터 1910년 또는 1910년에서 1960년을 보기도 합니다. 모더니티의 근대는요 총 세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프리 모더니티가 있고요, 또 모더니티, 또 포스트 모더니티가 있습니다. 프리 모더니티는 전기 근대라고 해서 여전히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모더니티는 근대,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가리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후기 근대라고 해서 이 현대 사회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해체된 사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근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학자들은 이 모더니티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종교와 신을 앞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 모더니티 그때 과거의 시대에서는요 그때는 종교가 인간의 이성보다 앞서 있었죠. 오늘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는 대단히 진부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며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현대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와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는 인간이 지닌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 또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허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속죄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히브리어 페샤로 70인역 헬라어로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입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을 가리킬 때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하는데요, 양궁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단순한 행위, 마음의 변심, 큰 실수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의 그 본문을 읽었지만 창세기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처음 제시되고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운 그 시간에 또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본은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다라는 대단히 이 핫하트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반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인류 최초의 죄가 등장하게 된 동기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어적인 그 단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 영리한,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뱀이 슬기로운 자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 슬기로운 자, 바로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삭이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또 점을 치다, 요술을 행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간교한 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지요. 사탄은 여자를 찾아와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땡땡땡 하시더냐라고 반어법적인 질문을 갑자기 던집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각종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시고 선악과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뱀은 콜이라고 해서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모든이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왜곡하면서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왜곡된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문에 의하면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자세히 보시면 2장에서 이제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에 수많은 창조신들을 가리킬 때 우상들을 포함한 모든 신에 대한 대명사가 바로 엘이었습니다. 사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엘로힘과 야훼를 여기서는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엘로힘만을, 하나님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몰라도 여자 역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 원문에 보면 한 가지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앞에 펜이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를 말할 때에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거나 만지지 말라, 또는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이 뱀 사탄은 너희가 이것을 먹거나 만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인류 최초의 네 가지의 거짓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네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사영리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공식입니다. 이 네 가지의 거짓말의 배경에는 이제 인류가 앞으로 이제 가지게 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들이 네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사죠. 불사 영생. 또 여기는 신비주의적인 이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맹신하는 그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범신론에 해당하지요. 이러한 네 가지의 그 거짓말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이 사탄의 인류 최초의 조상에게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죄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이러한 거짓말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끼쳤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런 표현이죠. 죽음은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가장 두려우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세계관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 계시의 측면이 아니라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와 세계관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어 왔지만 영생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에서는 장생, 불로, 불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순으로 금단을 만들어서 섭취하면 불사할 수 있다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단전에 기를 축적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신체의 세포의 노쇠화에 대해서 이것을 막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라는 성분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연단술을 통해서 금을 사람이 금단을 만들어서 섭취하게 되면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단은 수은과 유황의 합성물로 수은 중독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도교에서는 단전호흡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궁극의 목적은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영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으로 정신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귀신에 들리는 그런 악한 영의 활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인도의 밀교라고 하는 탄트리즘이 있습니다. 성적인 희열과 종교적인 희열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성적인 합일과 종교적인 합일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밀교에서 오늘날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가가 나왔습니다. 요가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급한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에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영지주의 세계관의 입장입니다. 또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뼈가 바뀌고 허물을 벗어버린다라는 황골탈태, 날갯짓이 나와서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우아등선, 이 모든 것이 몸의 변화와 승천뿐만 아니라 죽음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많이 보셨죠?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십니까? 네, 소모지 아십니까? 또 로보캅이라는 아주 멋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세포의 노쇠화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의학과 전자공학으로 이 인공적인 기계가 인간의 신체의 세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것은 과학 숭배주의와 영생에 대한 꿈이 결합된 세계관입니다. 또 기독교 이단 가운데 신비주의 영생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없애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세포의 노쇠화가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세계관에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거짓말은 눈이 밝아진다입니다. 이러한 세계관들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과학주의라는 표현으로 강조됩니다.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 뒤에 땡땡주의가 붙게 되면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를 받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너무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총체적인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부분들, 우리가 얻게 된 하나의 부분들만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주의가 되고 잘못된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무지한 상태로부터 어떤 것에 대하여 특별히 자각하게 되는 것, 히브리어 원문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눈이 열린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인간의 인식 기능인 이성은, 이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합리적인 틀 안에 가두고 폐쇄적인 구조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주의의 입장입니다. 계몽주의가 그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을 무지로부터 밝히는 빛이 이성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진리 판단의 모든 절대 기준을 인간의 이성에 두게 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의 책을 썼던 칸트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이 모든 신앙과 신보다 앞선다라는 그 주장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신앙과 절대자와 신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실들을 신화나 교훈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로 어떤 도시락을 꺼내자 수많은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몰래 가지고 왔던 숨겨놨던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라고 교훈적으로 이 내용들을 해석합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대한 신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경험조차 이런 물리학의 법칙과 이런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과학의 초점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주의입니다. 지금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입니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양심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려는 그런 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무너지게 되었고 양심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동기와 자기의 기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죄는 죄가 많으면 무조건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죠. 죄를 많이 짓다 보면 판단력이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인생은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도덕주의로 말미암아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양심과 동일합니다. 선한 기능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율법은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율법 준수, 어떤 틀과 규정을 자기 의로 여기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주의와 방불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주었던 네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표현하죠. 우주와 인간과 신이 모두 하나다. 신인 합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과 하나님도 하나다. 힌두교 신앙도 범신론 신앙입니다. 힌두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이다. 즉, 궁극적인 신과 인간의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이다.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다. 아트만과 또 브라만이 하나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성불하여서 우주의 궁극적인 법신불, 우주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리학에서도 모든 사물과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성리 즉이라고 표현하죠. 뉴에이지 사상에서도 만물은 하나이며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와 수피즘에서도 동일한 신인 하빌의 그 사상들을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고귀한 존재야.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우주를 느낄 수 있고 우주와 하나 될 수 있고 그 우주의 기운을 통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든 세계관이 바로 사탄의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네 가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하와와 아담은 죄를 하타트 이 왜곡됐던 또 거짓말했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네 가지의 거짓말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세계관 가운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고 인간의 이상을 높이고 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문화가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화는요, 세계관과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사탄의 그 세계관과 도덕에 대한 가치체계의 선택과 자연계 모두가 전락하여서 타락하여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타락의 결과 인간은 영적인 죽음과 도덕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들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된 세상에서 사탄의 거짓말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체제와 또 우리의 행동양식, 우리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적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의 방법과 거짓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지 마시고요. 나의 죄와 싸우기를,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가치체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